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자기야!
KBS 오디오북
가장 별난 것 메리 루플 지음 성우 이자영 읽음 그러나 1950년대 브라질의 그 외딴 마을에서 그 노란 스카프는 글쎄 어쩌면 그래 실크였을 것이다. 나는 나보다 앞선 시대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암흑의 시대를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다. 시쳇말로 그보다 진실과 동떨어진 건 없지만 나는 진실과 극도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한 여자가 머리 위로 노란 스카프를 들고서 지나갔다. 나는 평소에 보는 스카프나 여자를 절반도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 여자는 달랐다. 그녀는 고개를 당당히 든 채 빗속에서 길을 걷고 있었고 나는 그녀가 중요한 비밀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믿게 되었다. 무슨 임무인지 내가 결코 알 수 없을 임무를 말이다. 그리고 나는 그녀가 노란 모피에 싸서 흰 가죽 반지 상자에 넣어둔 집게 손가락 끄트머리를 몸 어딘가에 숨기고 다녔으며 그 손가락은 나의 것이라고도 믿게 되었다. 내가 그를 따라가는 데 사용하곤 했던 나의 손가락이라고. 손가락으로 그를 따라갔던 건 내게 그는 항상 밤에 홀로 걷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였다. 백주 대낮에도 그는 늘 한밤에 홀로 걸었으며 고백헌데 그렇다. 나는 그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그 뒤에 그림자처럼 따라붙은 채로 늘 거기에 있고 늘 비어있으며 좁고 가망 없고 단 하나의 단서도 제공하지 않는 그 뒷골목을 나는 누비고 다녔던 것이다. 벤치 남편과 나는 우리 집 뒤뜰에 놓을 벤치를 사는 문제로 입씨름을 벌이고 있었다. 벤치가 놓일 곳은 뒤뜰에서 실상 초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깔끔하게 다듬지 않고 자연 그대로 두어 키 큰 잔디와 잡초가 무성하고 간간이 야생화가 보이는 반에이커쯤 되는 땅이다. 이 벤치는 거의 사용되지 않을 것이고 여름에 풀이 높이 자라면 일부는 가려질 터였다. 우리 둘 다 티크로 만든 벤치를 원했는데 그래야 악천후 속에서 오래 견디고 페인트를 칠할 필요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티크는 세월과 함께 부드러운 눈빛으로 변색되고 11월이나 3월이면 우리 삶의 배경을 이루는 회색 산들에 섞여들어 눈에 띄지 않을 것이었다. 남편은 4피트짜리를, 나는 5피트짜리를 원했다. 그게 우리의 다툼거리였다. 남편은 그 벤치에 두 사람, 아마도 우리 자신, 이상이 함께 앉을 일은 없으므로 4피트 길이면 된다고 우겼다. 나는 남편의 논리가 핵심에서 벗어나도 완전히 벗어났다고 느꼈다.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벤치 그 자체, 벤치가 거기 있는 모습. 실제로 거기에 앉을 사람보다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아주 막연한 생각만을 품고서 바라볼 벤치라고. 벤치가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는 그 어떤 실용적 기능보다도 내 상상 속 벤치의 삶이 더 중요했다. 결국 우리가 벤치를 원하는 건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하기 위해서라고 나는 주장했다. 예기치 않게 새 한 마리가 날아와 앉거나 낙엽이 떨어지거나 눈이 쌓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 벤치가 더 길고 넓으면 그것의 진정한 기능에 더 적합해질 것이다. 상상 속의 기능 말이다. 그러자 남편은 돈 문제를 언급했고, 나는 4피트짜리 벤치를 놓느니 차라리 벤치가 없는 편이 낫고 그러면 돈도 안 들 것이라고 대꾸했다. 4피트짜리 벤치보다는 아예 벤치가 없는 것이 5피트짜리 벤치에 더 가깝다고. 벤치가 없는 것도 5피트짜리 벤치를 갖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상상력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그리하여 벤치를 사지 않는 것은 우리의 논쟁에서 또 하나의 선택지, 그러니까 세 번째 벤치가 되었다. 우리는 이 새 벤치들에 대해 옥신각신하는 일에 지쳐서 논쟁을 하루 쉬었다. 이 하루 동안 나는 볼 일이 많았고 그 일들로 차를 운전해 여러 집을 지나치게 되었는데 그 어느 집에도 벤치가 없었다. 집집마다 세 번째 벤치가 있었다는 이야기다. 차를 몰고 다른 집들을 지나다 보니 세 번째 벤치가 여기저기서 보였다. 가끔은 세 번째 벤치가 집과 아주 가까이에 벽에 붙어 있거나 현관 앞에 있었고, 나무 아래나 잔디밭, 깎았든 안 깎았든 위에도 있었다. 어떤 집에서는 차고로 들어가는 진입로 끝에 놓여 길을 막고 있기도 했다. 내가 본 그 세 번째 벤치들은 길고 윤기나는 것이든 망가진 것이든 등받이가 얇은 널반지로 된 것이든 탄탄한 목재에 조각 장식이 새겨진 것이든 모두 5피트짜리였고 늘 비어있었다. 그러나 남편에게 세 번째 벤치는 오직 4피트짜리였으며 그에겐 항상 두 사람이 앉아있는 모습만이 보였음을 나는 알았다. 그 두 사람이란 행복하거나 혹은 지쳐있는 두 사람. 살아있어서 행복하거나 자신들이 앉아있는 벤치를 사고자 열심히 일해서 지친 두 사람이었다. 어쩌면 행복하면서도 지쳐버린 두 사람. 입씨름이 끝나서 행복한 동시에 그동안 다투느라 피곤해 지쳐버린 두 사람일 수도 있었다. 두 사람에게 그 벤치는 비로소 고통이 끝남으로써 결실을 맺게 된 그들이 지나온 나날의 상징이었다. 늘 비어있는 내 벤치에서는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기에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 내 벤치는 늘 그 자리에서 누군가 앉아주기를 기다렸지만 아무도 거기에 앉진 않았다. 그리고 그 벤치는 누구든 눕고 싶으면 다리를 쭉 뻗고 놓을 수 있을 정도로 길었다. 그렇게 그날 하루가 지나갔다. 또 다른 하루가 이어졌고 남편과 나는 다시 한번 벤치에 대해 의논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목소리는 새로운 관심과 활력을 드러내 보였다. 나는 그가 내 의견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을 감지했고, 그도 내가 그의 의견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걸 감지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느 시점에 내가 그에게 4피트짜리 벤치는 진짜 벤치를 향한 간략한 메모를 연상시키는 한편, 5피트짜리는 그보다 훨씬 더 긴 벤치의 한 단편 같기도 하다는 말과 함께 그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음을 시인했기 때문이었다. 남편 역시 간략한 메모와 단편의 차이를 전혀 모르겠다면서 그두 벤치 간의 차이는 아마도 어쩌면 상상컨대 거의 없을 거라며 내 말에 동의했다. 그러고 나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었던 건 결국 일피트였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던 것 같다. 우리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 네 번째 벤치가 탄생한 것이. 1피트 길이밖에 되지 않는 벤치, 미니어처 벤치, 우리 손으로도 만들 수 있는 벤치. 물론 우리는 그 벤치를 만들지 않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그 벤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던 듯 했다. 한참 후 새들이 돌아왔을 때, 낙엽이 떨어졌을 때, 눈이 처음엔 천천히 가볍게 흩날리다가 나중에는 펑펑 쏟아졌을 때. 우리 두 사람이 창밖에 벤치를 내다보았을 때 보였던 것이 바로 이 벤치였다. 마치 아무런 벤치도 없다는 듯 풀이 계속 자라던 초원에 마침내 우리가 놓아둔. 기념물. 작은 전쟁이 끝났다. 모든 전쟁이 그렇듯 그 전쟁도 끔찍했다. 세상에 존재했던 것들이 이제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살아남았고 살아남은 자들은 돌아오므로 살아남은 자들에겐 달리 할 일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나는 돌아왔다. 나는 전쟁과 관련된 긴 여행을 했고 전쟁이라는 불바다의 중심부까지 다녀왔다. 그리고 이제는 공원 벤치에 앉아 우리들이 연못에 내려앉거나 하늘로 날아오르는 걸 지켜보고 있었다. 우리들 역시 살아남았다. 물론 그들이 전쟁 전에 그 우리들인지 아니면 전쟁 때 죽은 우리들의 새끼인지 나로선 알 길이 없었지만. 수도의 날씨는 포근했고 사람들은 코트도 입지 않은 채 온기에 취해 걸어다녔다. 그 온기는 그들을 집어삼켰던 전쟁의 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종식된 그 전쟁의 기념물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줄, 그리고 나를 참전용사 건축가로 만들어줄 팽창의 온기였다. 나는 이 기념물에 관한 아이디어를 내달라는 요청이 있으리라는 걸 알았고 머릿속에 그런 아이디어들에서 탈출하고자 목적 없이 공원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나는 전쟁이라는 불바다의 중심부에 들어갔었고 그곳에서 살아 돌아온 건 오직 탈출의 기술뿐. 다른 기술들은 그 기술을 지녔던 사람들과 함께 죽어버렸으니까. 그날 저녁에는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식당, 극장, 상점들을 다시 연 수도는 마치 거대한 테이블볼을 공중에서 탁탁 털고 있는 듯 했다. 삶이 다시 반듯하게 펴지고 제자리를 찾아 지속될 수 있도록. 나는 먹고 싶은 갈망을 품고 있었고 식사가 끝나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디저트인 체리 주빌레를 주문하여 불타오르듯 새빨간 체리가 테이블 한가운데에 놓이게 하고 싶었다. 또한 거대한 접시에 담긴 영원히 불타오르는 체리 그림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불바다였던 전쟁의 기념물로서 공원 한가운데에 놓이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아이디어가 당연하게 무시되어 성가신 일 없이 평화를 누릴 수 있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 내가 체리보다도 갈망했던 것이 평화였으니까. 위원회가 내 아이디어를 탈락시킨 뒤 자리에 남아 다른 사람들의 디자인을 두고 근무 시간이 한참 지날 때까지 싸우는 광경이 눈에 선했다. 그들의 싸움은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았고 나는 그들의 그런 모습을 전쟁 기념물의 아이디어로 제공하고 싶었다. 연못 중앙의 섬에 놓인 회의용 테이블을. 그들 가운데 최소한 몇 명은 고통받는 역할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말이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땅에서 이름 모를 곤충 한 마리가 자신의 앞길을 위협하는 거친 풀잎들을 헤치고 힘겹게 나아가며 고독한 존재를 이어가는 걸 보았다. 그러곤 근처에 있던 막대기를 주워 그 동물, 녀석을 그렇게 부를 수 있다면 주위로 원을 그렸다. 그러자 평범한 드라마가 펼쳐지던 무대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는데 몸이 기울어진 상태로 허둥대며 제자리를 맴도는 곤충의 모습이 조금 전보다 더욱 필사적으로 보였던 것이다. 그것은 내가 이 상황에 관심을 기울여서만이 아니라 지금 그 곤충이 열심히 탈출하고 있는 경계선이 하나 더 생겼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 순간 나는 시선을 들었고 곧이어 일어난 일은 한동안 말을 잇게 만들었다. 나는 식수대를 보았던 것이다. 그 식수대는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늘 그 자리에 있었을 터였다. 내가 그 옆을 지나쳐 벤치에 앉을 때도 거기에 있었을 것이고 어제도 거기에 있었을 것이며 전쟁 중에도 전쟁 전의 오후에도 매일 거기에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받침대 위에 수반이 놓인 소박한 암회색의 구식 식수대였는데 그 자리에 평범한 물체로 서 있다가 형언할 수 없는 선물, 문명의 경이가 된 것이었다. 나는 그 식수대가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욕망을 주체할 수 없었기에 벤치에서 일어나 소심하게 다가갔고 평범한 여자가 할 법하게 몸을 굽히고 손잡이를 잡고서 수도꼭지에 입을 가까이 댔다. 나는 그것과 입맞춤하고 싶었고 입맞춤을 하려고 했다. 그러다 문득 내가 조금 전 벤치에서 일어나며 그 곤충을 밟아 죽였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끔찍한 생각에 경악했다. 그 곤충이 내 왼발 아래에서 죽는 소리가 다시금 귓가에 울렸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나의 입맞춤을 중단하지는 않았다. 처음엔 조금씩 졸졸 흘러나오던 물이 마침내 아치를 그리며 내 입에 닿자 나는 공원에서 빠져나갈 비밀 탈출로를 궁리하기 시작했고 한동안 그 생각에 골몰하게 될 것 같았다. 그런 뒤 나는 그 기적의 물을 입안에 머금은 채 고개를 들었고 날아가는 오리들과 그 오리들의 날개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연못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불현듯 내가 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놀라워하며 기억해냈고 입안의 물을 삼켰다. 그러자 몇 해 전 전쟁 전에 한가로이 책을 읽다가 얻게 된 신비한 지식이 하나 떠올랐다. 스페큘럼이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섬뜩하게 여기는 도구일 뿐 아니라 고대 거울이기도 하고 모든 중세 지식의 개요이기도 하며 대다수 오리들과 일부 다른 새들의 날개 아래쪽 부분에 있는 색깔이기도 하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마음이 더없이 평온해진 상태에서 우리 집 다락방으로 돌아가 전쟁 기념물에 대해 구상할 수 있었고 내가 디자인한 기념물은 위원회에서 뽑히지 않았기에 세워지진 못했지만 나에게만큼은 남아서 종식된 전쟁의 종식을 기념해 주었다.